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 치유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행성이지요. 신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이 지구 중에서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바다인 지중해가 있고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서부터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아테네, 트르키예와 이스라엘, 이집트라는 국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되었고 훗날 예수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트르키예와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까지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에 전파되게 됩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를 끼고 위쪽인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쭉 요단강이 흘러서 우리가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는 사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곳은 갈릴리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위쪽인 북쪽에 위치한 항구 마을입니다. 성경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민물 호수입니다. 이 호수 세로 길이가요 21km, 가로의 폭이 넓은 곳이 13km까지 된다 그러죠. 호수 전체 둘레가 53km에 달할 정도로 큰 호수니까 제주시 우리 교회에서 서귀포시까지 넘어가는 길이보다도 호수 둘레가 더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수가 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간혹 종종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수심의 가장 낮은 곳은 43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호수가 위치해 있는 그 지면이 굉장히 낮았어요. 해발 마이너스 215m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수 좌우는 그 산악지대로 굉장히 높고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낮다 보니까 호수로 물이 흘러오고 또 흘러가는 곳은 협곡처럼 오랜 침식 작용을 통해서 굉장히 가파른 그런 협곡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헤르몬산,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헐몬산은 항상 눈이 있는 곳인데 이게 눈이 녹아내린 찬물이 찬바람과 함께 따뜻한 갈릴리 호수로 유입될 때 냉온 기류가 만나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돌풍 그리고 폭풍우가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지만 그러나 항상 폭풍우가 불었을 때 어쩔 줄 몰라 했던 이유는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지리적인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평소에 갈릴리 바다는 조금만 천천히 갑시다. 예. 고마워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좀 편안한 호수 입니다. 성지 순례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면 반드시 먹게 되는 음식, 베드로 물고기라고 불리는 음식이지요. 예, 이 음식은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것이 아닙니다. 성지 순례자들이 워낙 많이 와서 이미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양식으로 나온 것을 식당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다, 예수님의 마을이다라고 불려질 정도였죠. 그 회당, 가버나움 회당 곁에는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여기 앞에 사진이 하나 있죠. 그걸 보여주시면 바닷가 인근에 마을이 있습니다. 요거 앞에 사진 한, 예, 감사합니다. 바닷가에 근접해 있는 요 마을에 보시면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오른쪽 위쪽에 있고 그 회당 옆에는 베드로의 집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그 위에다가 베드로 기념교회를 지어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곳으로 생각되는 곳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을 중심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 동상이 있는데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 원래 직업이 어부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베드로의 발, 오른쪽 발 위에 보면 물고기가 있어서 아, 베드로가 어부였구나. 그리고 베드로 오른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데 그것은 천국 열쇠를 의미하는 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기념교회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있고 그 기념교회 밑에는 2000년 전 가버나움 사람들의 삶의 가옥 구조를 알 수 있는 옛날 집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교회 내부인데 제가 찍었을 때는 밖이 너무 밝아서 안이 좀 어둡게 나왔습니다. 자,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아마 그곳에서 식사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는 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함께 살고 있는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저희 어머니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시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39절 제가 쉬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시고 열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병을 꾸짖는다. 우리가 지난주일날 파도와 풍랑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창조주의 능력을 봤는데 이번에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러자 열이 내리고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복음서에서 읽어보면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치유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자에게는 말씀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백부장이 찾아왔죠. 저희 종이 너무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는데 위에 있는 사령관이 명령하면 저는 명령대로 그냥 바로 즉시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영적 권위가 있으시니 그냥 명령하시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네 종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이 백부장이 가니까 그 종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그냥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고 또 실로암으로 보내면서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죄를 용서하신 후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병을 그 후에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치료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언제나 동일하시지만 그것을 받는 환자의 믿음과 상황은 저마다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마음에 준비된 상황에서 믿음이 충만한 자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미 충분히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치유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내셔서 치유를 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어떻게든 그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의 질병은 모든 질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죄악에서부터 비롯됐고 죄악된 습관이 반복되면서 온 질병 같은 경우에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후에 그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에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역사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항상 치유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에 대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영적 권세가 열병을 일으키는 존재를 꾸짖어 떠나게 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치유의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서서히 회복되고 점진적으로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회복되어져서 그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섬길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이 역시 고열을 일으키던 원인이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떠나자 육체적 회복이 즉시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은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매우 빠르게 퍼져나가죠. 그래서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자기의 가족들 또 아픈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해질녘이 되자 사람들이 온갖 환자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명 한 명 아픈 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이 손을 얹는다는 걸 우리가 안수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안수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의 치유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창조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병든 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으셨으며 완전한 건강한 상태로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렸고 생명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으며 우리는 이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됐고 우리의 건강도 깨어지고 무너졌으며 창조 질서는 무너졌고 죄악된 생각과 습관으로 인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는 창조주의 사랑과 능력이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 그 사랑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마음에 흘러 들어감으로써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변질된 모든 이 몸의 질서와 창조의 질서가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처음 창조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본성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의지적으로 뜻을 다해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치유의 빛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이 치유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뭐가 발해진다고요? 광선, 빛이 비춰진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이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예수님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하나님의 능력은 확장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중풍으로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켰고 사도 바울 역시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키게 되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들은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바울은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그것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여호와를 아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기도회가 끝나고 어느 여자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했는데 이 허리 통증이 도대체가 낫지 않아서 너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회 때 간절히 그때 아픈 곳을 손을 올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통증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성도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2주 전에 나았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그럼 왜 이야기를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재발할까 봐 말을 못했습니다. 순간적인 기분이나 그날 기도회 때 자세가 좀 이렇게 달라가지고 혹시 나았을까봐 제가 믿음이 없어서 2주를 기다렸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힘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회복됐습니다. 2주가 지나서 확신을 갖고 목사님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회하면서 치유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아들은 군대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있는 건강했던 아주 신체 건강했던 아들이 군대를 가서 사고를 당해서 국군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전신마비로 누워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와 그 누나와 우리 목회자들이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 청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청년이 조금씩 신경이 돌아오고 병원에서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의학적으로 이게 회복이 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데 그 청년이 마침내 완전히 회복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 제주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쪽에 뭔가 종양이 있다고 해서 사진을 찍었더니 정말 아주 뚜렷한 암으로 보이는 그런 종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더 정밀하게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의 큰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CT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찍기 위해서 CT 촬영기 안에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도를 꼭 안아주시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CT 촬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CT 결과를 보는데 종양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종양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통증이 있고 힘들고 여기서 찍었을 때 선명하게 나왔던 종양이 CT기에 들어간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그것을 자기가 느꼈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분 또 이걸 듣고 이렇게 생각하죠. CT기가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곤란.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분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의 실제적인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이들은 아토피와 만성적인 염증이 사라지고 어떤 분들은 불면증이 치유되고 불안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아이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큰아이가 중3 때 디스크를 심하게 앓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복강경 시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래도 디스크를 제거하고 또 회복이 됐는데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게 재발이 됐습니다. 재발이 되고 나니까 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의 통증이냐 하면 젊은 아이가 이 5분, 10분을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앉아있으면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니까 학교도 다 그만두고 누워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정예배 때 우리가 같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계속 기도하지만 그 상태가 호전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제가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그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는데 목사 딸이 안 나아지니까 이 목사가 참 난처합니다. 이거 하나님 제 사랑이 부족합니까? 제 기도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좀 나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안 났습니다. 아이는 너무 힘들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우리가 수술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저 서울 쪽에서 이 전문적으로 수술하는데 복강경 수술을 한 사람은 다시 복강경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이 허리 뒤를 열어가지고 개복을 해야 되는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어제 저녁까지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살다가 그날 잠을 자러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나와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게 거의 10분 간격으로 아프다는 말을 하는 애가 그날 아프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걔가 안 하니까 우리가 자꾸 물어보는 괜찮냐? 아 괜찮아요? 분명히 괜찮을 리가 없는데 이게 조금만 앉아있으면 아프고 조금만 움직이면 힘들고 서있기가 어렵고 앉아있기가 어려운 아이가 괜찮다는 하루가 지나도록 괜찮다는 그 다음날도 괜찮고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수영을 열심히 하고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고 시술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근육이 생기고 조금씩 통증이 완화되고 좋아졌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치료를 받다 보니 우리가 나았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무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이없게 저녁까지 아프다고 말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나아버리는 이런 것은 이거는 뭐라고 설명이 안 된다. 이거는 딱 하나만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셨다. 그거밖에는 우리가 뭐라고 말을 침대가 특별하냐? 그것도 아니고 날마다 그 침대에서 매일 밤 잤는데 어쩐 일이 일어난 거냐? 그래서 우리는 큰 수술을 받지 않고 아이는 완전히 회복되어졌어. 그래서 제가 이것은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고쳐주셨다는 것을 완전 도장 꽉 찍어서 보여주시려고 점진적으로 안 하시고 그냥 한 방에 끝내신 거다. 너 잘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눈물샘이 막혀가지고 눈에 염증이 계속 생기면서 안과를 세 번이나 찾아가도 치유가 되지 않는 역사 속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 아이가 나을 것이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주셨어요. 주일날까지 기도를 하고 그때까지 나을 거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가 주일이 지나면서 낫게 해주셨어요. 정말 병원을 그렇게 가도 낫지 않던 아이가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희 가정에서도 그리고 저 자신도 육체나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도저히 제 힘으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의 이 현대적인 병원과 그리고 의술의 발달을 통해서 이 모든 의료진들을 치유의 도구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요즘 누리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그럴 수 있는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평균 수명이 80을 넘어서서 기대 수명은 100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진료를 받고 치료받는 것이 당연한데 때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성도님들 중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이렇게 실제 마음은 온통 어떤 병원에 너무나 집중하고 의사분에게 너무나 집중하고 최첨단 의료기기가 있는 쪽에 가야 된다고 물론 그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치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치료의 전 과정에 치유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그 의사를 그리고 그 병원의 모든 예약과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료의 대란과 의료의 공백이 오면서 사람들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난감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수치가 악화되면서 시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뤄야 될 전문의가 이 담당 의사가 이틀 뒤에나 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속히 역사해 주셔서 그 의사가 하루 일찍 와서 치료를 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지만 기도한 이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했음을 믿는 것이죠. 인생을 우연의 연속으로 보는 이들이 있고 그 인생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심한 응답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경험하는 이들은 눈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고 치유는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밤늦도록 치유의 현장에 계시던 예수님은 아침 일찍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위해서 한적한 곳,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족이 이웃들이 치유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예수님을 막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는 그들이 간절히 찾아다닌 이유를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바로 42절이에요. 42절 말씀,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우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넘겨주세요. 계속 읽어요.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예수님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을에 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우와, 이분 명의 중에 명이네. 제대로 된 병원도 의료시설도 없는 2000년 전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항상 질병과 아픔과 고통에 노출되어 있던 그들이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데 다 낫는 거예요. 이분은 있어야 돼. 이분이 우리 마을에 있으면 우리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야. 우리 병은 다 치료되는 거야. 앞으로 또 아픈 사람이 나오다. 앞으로 우리 자녀가 또 다치더라도 누가 계시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가 계속 찾아다녔어요, 아침 내도록. 예수님 우리 마을에 꼭 계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려는 마음을 갖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3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뭐를 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질병만 치유하시는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고 온전한 구원, 그 병든 마음, 그 모든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병상 가운데 오래 두시는지, 다른 사람은 치유해 주시는데 왜 나는 고쳐주시지 않는지, 아프다는 것은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 있지요. 치유는 육체의 회복만이 아니라 어떤 성도들은 육체는 그대로 그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살지만 그의 마음에 엄청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래전 저는 한 연로한 은퇴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모해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멀리 있는 교회까지 걸어가서 학교가 끝나면 걸어가서 40일 동안 시간을 정해서 항상 교회 가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집에 오겠다. 그리고 이 어린 시절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40일 기도가 끝나는 날 이 목사님은 집으로 오다가 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이 쇠못에 이 발 뒤가 아주 깊이 찔리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피가 흐르고 그리고 아마 제대로 된 소독이나 그 치료가 잘 하기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덧나거나 감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 발이 퉁퉁 붓고 다리가 아주 힘들 정도로 그런 건데 그 부모님도 그 대처를 할 때 현대적인 의학이 아니라 또 민간 요법을 하다가 더 악화가 됐습니다. 이게 너무 아파져서 거의 1년 가까이 학교도 못 가고 그냥 방 안에 누워만 되는 일이 있었죠. 그 소년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40일 동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던 내가 40일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얻은 것은 이 못에 찔려서 이게 악화되고 그냥 방 안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소년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밤낮 쉬지 않고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평생 동안 많은 성경을 읽었겠지만 가장 총명하고 가장 머리가 맑은 그 어린 시절 성경은 읽을 때마다 그냥 그 어린 소년의 가슴에 다 새겨지고 스며든 것이죠. 훗날 이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내가 미국의 신학교에서도 한국의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의 그 깊이가 자기에게 그대로 스며들었던 그 시간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성경만 읽었던 바로 그 시간이었음을 훗날 깨닫고 오히려 그 시간을 감사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평생 목회를 하는 동안 목사님에게는 고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팠던 그 발이 평생 어려움을 줬습니다. 항상 그 발이 약하고 염증이 생기고 다리가 힘들고 잘 걷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은퇴를 하신 후에 병원에서 발견하게 됐는데 이 그 찔렸던 그 쇠못을 뽑았다고 했는데 그 못이 부러지면서 아마 그 못의 일부분이 그 뼈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뼈가 오래 엉겨 붙으면서 이 쇠붙이도 녹슬면서 거기 안에 있으면서 이게 거듭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을 거다 의사가 말하면서 그리고 은퇴를 하신 후에야 수술을 통해서 그것을 깨끗이 긁어내고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은 오히려 발이나 다리가 더 건강해지셔서 잘 걷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야, 목회를 다 은퇴한 후에 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는 동안 내가 이 다리가 불편하고 아파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는 것. 염증이 일어날 때마다 다리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병원에 가도 그냥 그때그때 약을 먹고 좀 완화될 뿐 이 육체의 고통과 가시를 안고 살아오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고백이 뭐냐? 내게 이 고통이 있었기에 나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게 되었다. 라고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저에게 치유의 개념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병든 몸이 고침을 받는 것도 치유이지만 더 큰 의미에서 더 근원적인 치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질병도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치유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육체적인 질병도 그의 믿음과 감사를 병들게 할 수 없고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늙어가면서 때로는 질병을 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순례 같은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 식사가 끝나면 모두가 모여서 하는 연례 행사가 있어요. 다 약을 드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두 알, 어떤 분은 세 알, 어떤 분은 다섯 알까지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수많은 관절염 약 이런 약통을 아예 여행을 가실 때 약통 이만한 걸 챙겨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며 약해지고 또 오늘날에 이런 약의 힘을 빌어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 이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치유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어떤 것도 침몰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50대 이상인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 잘 읽어주시고 60대 이상인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읽어주시고 70대 이상인 사람들은 소리치며 읽어주시고 80대 이상인 사람들은 고함을 치며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자꾸 앨범, 옛날 앨범 갖다 놓고 이때는 고왔는데 이때는 팽팽했는데 이때는 건강했는데 다 그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 다 그냥 주름도 생기고 병도 오고 다 그런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자꾸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질병이 하나 낫고 덜 낫고 거기에 자꾸 마음을 두고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그 다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된 사람은 어떤 질병도 우리를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먹으면 안 되고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가도 아무리 약을 많이 먹고 질병이 와도 아파도 그런 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거나 하나님 왜 저를 안 고쳐주세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저를 구원해 주셨고 이미 저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고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고 이미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 이 속에 저한테 와 있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를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미 치유받은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치유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있고 또 맡겨준 사람들을 돌보아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음에도 주님이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보셨습니다. 병든 자 한 사람 한 사람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는 자마다 안수하실 때에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임재하였고 그들은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중에서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믿음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지금 너무 눌려서 우울함과 절망과 공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죄의 습관 가운데 눌려 있다면 우리의 죄의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시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모든 질병이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그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병든 자들이 하나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곳에 우리의 손을 아버지 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우리의 모든 생각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가정마다 교회마다 주님 사람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이 몰려올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고치셨던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들이 믿음의 손을 들고 연약한 부분 부분에 올리고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만, 우리 마을에만, 우리 교회에만 머물기를 원하며 치유자 예수님을 독점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마을에, 모든 민족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도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육체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병든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삐뚤어진 욕망과 병든 탐욕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어둠 가운데 짓눌려 있는 사회적인 구조와 정치와 경제의 구조적인 악들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눌려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치유의 빛, 치유의 광선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 공동체적 치유로, 공동체적 치유를 넘어 사회와 시대를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성안교회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제주도 모든 도민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이 사회의 병든 곳이 치유되게 하셔서
이 사회의 어둠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물러가게 하시고 재주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며 치유의 능력이 운행하시는 치유의 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